네, 오늘은 매일 성경 본문에 따라서 의심 많은 제자를 위한 변명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런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현실에서 어떠한 변화나 개선된 환경이 나타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시겠습니까?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현실은 여전히 어렵고 기도한다고 하는데 생활은 무기력한 것 같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평가를 내리시겠습니까?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환경에 직면할 때 내 믿음이 부족하거나 혹은 기도 생활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라는 자책 섞인 그런 마음에 휩싸인 분들을 의외로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들께서 혹시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셨다면 오늘 본문에서 대표적으로 묘사가 되는 도마라는 제자가 적절한 해답을 우리들에게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심 많은 제자로 알려진 도마를 한번 집중해 보고요. 그 해답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공간복음이라고 일컬어지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도마가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정도로만 나와 있지만 요한은 우리들에게 도마라는 제자가 어떠한 사람인지 어디 출신인지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단서를 제공해 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신구약 중간사를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유대문헌과 요한복음을 일일이 다 찾아서 설명할 수가 있겠지만 새벽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으로만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역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서 통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쪽의 유대 지방은 로마 총독이 관할을 하고 있었고요. 갈릴리 지역은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가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북쪽 지역은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또 다른 분봉왕이 다스렸습니다. 자, 이렇게 갈릴리 지역이 이렇게 따로 통치가 된 배경에는 말라기 이후 그리고 신약 성경 사이 한 400년 동안 생겼던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는 곳은 외세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저항이 강했던 저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기에 나오는 유대 문헌을 본다면 강도 혹은 갈릴리 사람이라는 명칭은 반란을 통한 외세에 항전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설교하실 때 이 강도 하면은 로마의 관점에서 유대인들 중에 레지스탕스, 반란을 통해서 외세를 뒤집어 엎고 항전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였습니다. 유대 내부적으로는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 갈릴리 사람 혹은 강도 이런 사람들은 바로 로마 입장에서 봤을 땐 정치범에 해당되는 그런 반란 세력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로 따지면 독립군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겠죠. 자,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중에 갈릴리로 돌아갔던 사람이 소개가 되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빌립, 나다나엘, 도마 같은 사람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께서 요 배경들을 한번 조금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체포되십니다. 그때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묻죠.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베드로가 화들짝 놀랍니다. 부인을 합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나도 갈릴리 사람이다 하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배경에서 봤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옆에 또 다른 강도로 처형을 당했을 수가 있었다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아니다라고 부인을 해버리죠. 자, 이런 강도 혹은 갈릴리 사람 같은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생각하던 그들의 이상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예수님께서 구약의 다윗이나 기드온처럼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외세의 세력, 로마 세력을 무찌르고 이 땅에 그의 나라를, 그의 정권을 세우는 것이 바로 이 갈릴리 출신으로 대변되는 바로 그 사람,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상, 이런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했던 것이 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이상을 가진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끼리는 어떠한 경쟁관계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진짜로 만약에 나라를 세우신다면 그 다음에 기여도에 따라서 보상이 서로 다르리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경쟁관계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주님, 주님의 나라를 세우실 때 우리 아들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또 다른 하나는 주님의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러한 물밑에서의 경쟁관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 눈앞에 펼쳐진 예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무기력하게 체포를 당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했던 행동은 칼을 꺼내서 휘두르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는 어떠한 저항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내가 지금 꿈꾸면서 예수님 앞에 투자한 것이 어떤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왜 무기력하게 이렇게 죽으시는가? 바로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소망들이 한순간에 거품이 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가 할 수 있는 몸부림이 바로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열두 연대나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이 로마를 쳐부술 수가 없는 줄 아느냐. 바로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평소에 따르면서 가졌던 생각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런 단서들을 통해서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떠한 마음으로 대했는지를 우리들은 재구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이렇게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께 제 인생을 걸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내 현실 속에 개입하여 주셔서 내 종교적인 헌신에 대해서 보상해 주시고 현실에 대한 개선으로 나에게 응답해 달라는 그러한 열망이 바로 갈릴리 사람들,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 그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이상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마가 어떠한 생각과 이상을 가졌을지가 요한 복음에서는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만 머무시고 유대 지역으로 가지 않으셨던 이유는 요한복음 7장에 나오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때 도마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어떤 의미일까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기까지 주님 앞에 생명을 바치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까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도마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들보다 더하면 덜했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제 충성도가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항변입니다. 그런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죽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기 위함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생각했던 이 도마가 화들짝 놀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할 때 그 유명한 요한복음 14장 6절이 나오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할 때 또 다른 갈릴리 출신의 빌립이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누구로 말미암는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목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하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수단보다 훨씬 더 목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부여될 그 보상, 그런 현실의 개선, 이것이 그들에게 훨씬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의 속마음이었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요, 예수님 앞에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처럼 먼저 죽는 신용이라도 한다면 그렇게 할 것처럼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지만 그들의 진짜 관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을 통해서 얻게 될 그 목적,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신분 상승, 그 종교적인 충성도에 대한 보상, 이것이 그들의 속마음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드린 말씀, 이 부분을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에게 한번 대입을 해보신다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를 단순히 의심이 많았던 제자로 치부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장 24절을 보시면 도마를 가리켜서 말하기를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라고 요한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디두모는 그리스어로 이제 디두모라고 하는 것이고요. 도마는 히브리식으로 이제 표현한 단어입니다. 뜻은 똑같이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당시 중의적인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중인격자라는 뜻에도 이 단어가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왜 도마에게 이 디두모라는 별명, 명칭이 붙었을까요? 이유는 바로 갈릴리 출신이 아닌 제자들에게 봤을 때 그렇게 보였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뭔들 못합니까? 말로는 주님 앞에 죽겠다는 신용까지 하면서도 그들의 꿍꿍이 속마음은 무엇입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으로부터 얻게 될 그 보상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이상, 그들의 심리를 보응하신 것이 아니라 무기력하게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들 눈앞에 3년 넘게 투자했던 것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때 도마가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원문의 의미를 표현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다면 이렇습니다. I cannot believe가 아니라 I will not believe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어가 아니라 나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믿겠다. 무엇입니까? 부활이 진짜로 일어났는가 일어나지 않는가 하는 그 실제성보다 지금 부활이 일어난다고 해도 나한테 미쳐질 그 성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지난 주일에 설교 기억나십니까? 그 부활이 나에게 밥 먹여주냐. 바로 그런 마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도마가 의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한 것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중인격자처럼 살아가는 그에게 부활은 더 이상 어떠한 현실을 변화시킬 만한 의미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도마는 바로 누구의 모습입니까? 어쩌면 저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이 도마에게 투영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은 기도와 찬양과 고백 속에 누구보다도 우리의 헌신과 충성도를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바로 주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현실의 변화와 개선과 보상 심리가 우리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의 현실에 변화를 주시다는 사실이 중요할까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도마에게 담겨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맨 처음에 드렸던 질문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지만 왜 현실은 이렇게 무기력하게 보일까요? 왜 현실에는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어느 누군가의 자책처럼 우리가 믿음과 기도가 부족한 것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오히려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하던 시기는 로마의 황제 도미티안이 다스리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에서 이 박해에 못 이겨서 무기력하게 핍박을 받고 처형당하던 시기였습니다. 도미티안 황제 시기에 치세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역사가 존 폭스의 기록을 잠깐만 인용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체포되었을 때에 그들은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해야 하는 명령이 내려졌다. 그들이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할 경우 그들에게 가해진 형벌은 여러 가지였는데 투옥, 고문, 화형, 태형, 돌로 쳐 죽이기, 장대에 달아 죽이기, 야생동물로 위협하기 등이었다. 많은 사람들은 높은 곳에서 강제로 거꾸로 떨어지게 한다. 어떤 사람들은 들소의 뿔 위로 던져진다. 이와 같은 잔인한 벌을 내린 후 죽은 자들의 시체를 매장할 권리마저 거절했다. 이것이 역사의 한 기록입니다. 요한 복음을 접했을 수많은 이름 없던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현실에선 아무런 괄목할 만한 변화 없이 살아갔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에 자신에 대해서 말하기를 근심하는 자 같고 가난한 자 같고 마치 징계를 받은 자 같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결코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로소 깨달아질 때 도마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똑같은 고백입니다. 29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지금 분명히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하반절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당시 요한의 기록을 받았을 수많은 이름 없는 크리스찬들,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크리스찬들 역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었을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 우리들이 예수님을 한순간도 본 적이 없고 예수님을 표적으로 믿은 것이 아니지만 우리들이 이렇게 아무런 현실의 변화 없이 살아가는 이 자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복되다라는 표현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30절 3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로마 제국에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은 표적이나 눈에 보이는 그런 가시적인 것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우리 귀에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록된 말씀이 정말 진리라고 인정을 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인정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 순간 아무리 기도해도 현실적인 변화나 개선이 없거나 보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이 없거나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지극히 정상적인 믿음 생활의 과정임을 우리들은 또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 같은 갈릴리 출신이었던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믿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들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우리 눈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고 귀에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당당하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들 어떠한 기도 제목으로 나오셨습니까? 우리 자책하는 마음 가지지 말고요, 당당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하나님 앞에, 아바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부르짖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믿음의